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내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우리 온 마음이 그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은 유대인 전체와 충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충돌 이유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그것이 충돌의 이유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들먹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에 자기들이 더 살을 갖다 붙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에서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가자. 그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정결법, 장로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결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역적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에는 분명히 신앙도 없고 또 유대인의 신앙 전통을 무너뜨리는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로 그렇게 보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은 그 식사 시간대에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표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꼭 목사가 기도한 후에 이제 밥을 먹는 것이 거의 이제 규례화 되어 있는 것이 또 지금 교회의 분위기고요.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했는데 먼저 숟가락을 들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십상인 것이 또 지금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점심시간에도 거의 뭐 목사가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한 후에 숟가락 들고 밥을 먹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정례화가 또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고 소화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거의 법조가 되어 있는 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저희가 은속교회 와서도 한동안은 제가 기도하고 점심 먹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참 그 귀찮아요. 또 기도를 가서 해야 밥을 먹으니까 빨리 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던 자동적으로 제 기도 옷이 밥을 먹읍디다. 그때부터 기도 안 했어요. 자유로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어떤 그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의 중요한 어떤 행동 요소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는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취급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 세 번, 또 세 번만이 아니고 뭐 간식 뜰 때에도 신앙이 좋으신 분은 기도하고 이제 들으실 겁니다. 그처럼 그 기도하고 이제 무언가를 먹을 때에 정말 그 감사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경우가 얼마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묵상, 눈 잠깐 감고 묵상하는 그런 수준 수가 있는 거죠. 간혹 보면 눈 감고 뜨는 게 5초쯤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함이 했을 때 5초 넘습니다. 결국 5초만 눈 떴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냥 묵념하는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눈 뜨고 뭐 또 밥 먹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식사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대하면서도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고 또 밥을 먹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건 신자에게 당연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 기도하면서 또 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밥 한 그릇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한끼 식사를 대한다. 정말 이건 귀한 그런 그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어떤 기도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법조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신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근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어야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게 기준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도 그런 같은 충돌이, 지금 충돌을 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손을 씻고 먹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게 옳으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어떤 전통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충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그 전통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신앙 근간 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뭘 입고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문의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가장 잘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난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가지고도 앞서는 건 비난이고 판단이에요. 항상 그게 우리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기준에 틀린 걸 보면 못 참습니다. 그게 우리 성격이에요. 이건 틀렸다.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신자는요, 사실 그렇게 만나면은 뭔가를 보고 꼬집고 드러내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만나면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미안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면요, 우리가 만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로 만나야 합니다. 서로에게. 그게 신자됨이거든요.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증거물. 그런 증거물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이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속에 괴물을 하나 키우면서 그 괴물을 간지같이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웃지만은 어느 한순간 나를 건드리면은 내 속에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자의 본문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안해 주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내 그 본문을 다 하지 못하면 참 미안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실은 옳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신자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고맙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 보게 되면 니만 잘났나, 니만 믿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라고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항상 괴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안한 말을 갖고 있으면 그러지를 사실 못하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내게 살아있고, 또 당신이 아니고 내가 엉터리입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은 비난과 지적 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미안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잘난 내 행위를 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 그 사람들을 잘난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 전통 속에서 야, 우린 잘난 사람들이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들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나는 결국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상실되고 없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만 알았다면 정결법이라는 것 따로 안 만듭니다.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죠. 또 설사 그 법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잘난 척하지를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랐을 것인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그 죄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율법의 의미였어요.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살려내고 이게 내가 몰랐던 죄를 살려내고 대신 나는 죽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게 바울이 깨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팔팔하게 살아있다면은 아직 죽은 자가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들이 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항상 자기는 볼 줄 모르고 자기들 법을 가지고 딴 사람 감시하고 속함 있는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나올 것은 어떤 비난과 판단밖에는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비난하고 판단할 권세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권세를 받을 만한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다 똑같은 레벨이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같다. 이것이 아니고 다르다 구긴단 말입니다. 항상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죠. 수준이 다르고 또 실천하고 살아갔던 그 행위, 삶의 그 행동이 다 다르는데 어떻게 같냐. 그런 고집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 달라야 한다.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있는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설명을 부탁을 하죠. 18절부터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만큼 더러운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난지도에 온갖 쓰레기 다 그 끌어 모아놓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냄새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실체.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가득한 게 나구나.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항상 분노심과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런 우리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근데 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뭐 기도와 밥을 먹어도 그런 마음을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평생 뭐 벽을 보고 수련해도 고용을 해도 인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0.0001%도 개선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신자가 이걸 알지를 못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악한 마음 그대로라면요 우리가 뭘 실천하고 지킨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 본질은 그대로니까 결국 마음이 더럽다 이 말은요 인간은 너희는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게 인간 악합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 앞에서 인간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차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수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많이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밑바닥 수준의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다르다고 해도 역시 그 마음은 같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좀 더 낮을 거란 큰 착각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마음이 깨끗한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악하고 더러운 그런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겉으로 드러남을 가지고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유린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한다 안 한다 성경을 많이 한 적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차별과 무엇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뭐냐면은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예요. 인간의 악한 마음이 해결될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 악함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흘린 그 피가 우리 마음을 덮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주의 피가 나의 악한 마음을 덮고 용서를 받고 내가 정결한 주 앞에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으면 천국가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그 죄는 예수의 피로만 용서됨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냐 그 말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용서와 덮으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그 길에서 어떤 타인과 나를 차별하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아지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일 지킨다고 진리의 길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게 진리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 지킨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은 악할 뿐이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용서됩니다는 그 믿음이 진리의 길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내버린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뭘 잔뜩 심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면 몽땅 제거 대상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그것만 달랑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나 명목을 가지고 많은 걸 심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걸 심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내가 심어 놓은 게 뭐냐? 심어 놓은 그것만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주일 지키는 게 믿음이라 하면서 주일 성수 심는다 갑시다. 근데 그런 주일 성수라는 것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은 마지막 때에 뽑혀볼 게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럼 결국 뽑힐 거라면 주일날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주일 지킨다고 교회 오는 거,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주일 지킨다고 교회 오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교회 오는 것으로 내 할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으로 내 할 다 했다 생각한다면요, 아까 말한 대로 함께 모인 신자에 대해서 미안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할 다 했으니까. 주일 교회 오는 것으로 할 일 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또 사람이 되어서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미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되어버렸으니까. 제 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일 지키라는 걸 제가 지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성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심지어 본분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은 미안해져요. 참 미안해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뭐냐?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 가지고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라면 뭡니까? 그 뭐예요? 청포도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으니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몽롱한 상태가 아니죠. 에어컨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기 어디 캐나다인가에서 사신 분이에요. 교포인데 자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 빨라도 그런 대로 들어먹겠는데 자기 애가 한국말을 하면 뭐 안 돼요. 그 애가 빠른 말을 못 듣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힘들겠지만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해놓고 자신감이 없는데 제가 설교 쓸 때부터 길을 쓰고 지금 말이 막 못하고 돌아가서 빨리 나오려고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좀 천천히 했습니까? 예. 뭐하다 이런 말이 또 나왔나? 애굽에서 가려 심은 게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민 쫓아내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그걸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 심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심은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면은 자, 네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가 될까? 이런 궁리가 다 쓸데없는 게 뿌리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살아난 장자의 죽음을 거쳐가지고 나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었다. 그게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포도나무 되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어린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포도나무니까. 자, 이것을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21절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된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정작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지의 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방인의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악한 속성이 뭐냐면은 뭘 가지고 나를 씻는다고 해도 쟤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이방인은 나는 깨끗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악한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가지가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놀란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악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랍게도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보지를 못한 채 나를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넌 악한 가지가 된 거야 이방인에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의 특성이 뭐냐면요 잿물과 비누로 씻으면은 죄는 씻겨진다 이것입니다. 그 이방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죄가 덮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방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내 행위를 보면서나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었다고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으신 진짜 포도나무는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포도나무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모님이 남기고 다 뽑아버린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난 포도나무이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뽑히지 않은 하나님이 심으신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흔수되는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우리 뜻에 의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특성은 그 포도나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가지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게 주께서 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심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때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그것만 달랑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주의 은혜 감사하는 게 가지에 맺는 은혜의 열매예요. 그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열매를 맺겠다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방의 특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가장 멋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가장 멋있는 가지 아닙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매, 그 가지의 멋을 내 힘을 가지고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여러 가지의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내 멋있는 열매로 주렁주렁 매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멋있는 신앙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신앙의 멋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멋있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맺힌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 그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흔적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낮아짐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붙이는 가지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멋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그걸 멋있는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큰 예배당 가지고 멋을 내려고 하고 구제, 선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멋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성, 그 고난과 낮아짐, 그 길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멋있는 가지입니다.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소경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 이렇게 읽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배척하죠. 그게 유대인의 결과였죠. 자신의 악함,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역시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을 인도할 때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구렁텅이 뭐냐면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게 구렁텅이에요. 항상 내 힘을 가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신의 힘으로 탄생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솜씨에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맞는 걸 가지고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항상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입에 맞는 걸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맞았다고 하시는데. 참 그 집에서 남편들이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은 부인님을 잔뜩 만들어 주고 맛있나 물어볼 때 제일 곤란하지 않습니까? 맛은 별론데 이걸 맛없다 하면 후환이 분명히 들어와요. 당연 표가 나니까. 또 맛있다고 하면은 진짜 맛있냐고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야 예수님 이러한 것들은 좀 된 것 아닙니까? 갖다 바쳐도 예수님이 입맛에 맞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만들어낸 항상 그것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신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거에서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됨이에요. 항상 자기 신을 돌아보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악함에 내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항상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덮은 자로 보지 말고 그 용서와 은혜 거두어진 그런 자로 바라보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용서가 빠지고 은혜가 빠진 우리 누굽니까? 저주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과분한 것이죠. 주의 은혜로 다가와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말한 대로 서로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비난과 판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리의 길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주신 기쁨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아시고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 고마워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면서 그런 신자로서 주님의 그 은혜 놀라운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수시로 잊어버리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저주에 갇힌 자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넘치는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 알면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 증거물로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